오늘 저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성경의 중간쯤 있고요.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 한 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게 또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니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된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거기 시편 139편의 그 앞부분을 보면은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교회를 잘 이제 안 다녔던 그런 분들도 사실 뭐 다윗 그러면은 다윗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아,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 뭐 골리앗과 싸워서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더라. 뭐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윗 맞아요. 그 다윗이 쓴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참 놀랍게 만들어진 존재인지,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그 인간 자체가 얼마나 놀랍게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16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아기 때그 잉태돼서 이제 그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5절에 내가 은밀한 중에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나의 실체가 아직 불완전할 때에도 그것을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 지체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이 꾸며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잉태되어서 그 부모의 태 속에서 자라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계시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현대의학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밝혀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뭐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참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참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하신 다윗을 통해서 이 묘사하신 계시하신 그 부분을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것이 형성될 때 땅에 가장 낮은 부분에서 묘하게 꾸며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사실 좀 말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땅의 제일 낮은 부분에서 가장 낮은 부분에서 우리의 실체가 꾸며진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아마 주님께 나중에 가서 더 여쭤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가 이 그냥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인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묘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장기들이며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형성되어 갈때 그것이 주님의 그 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연구한다고 알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스스로는 깨달아 알수 없었던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보니까 우리 사람이 대단히 신비롭게 그렇게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형성이 되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참 놀랍게 창조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14절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내가 두렵게 또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두렵기까지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잉태되는 순간만 인간이 이렇게 놀라운 존재가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다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할수 있는 일을 생각할 때에도 인간은 대단히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등급을 두어서 차등을 두어서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는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과 돌멩이, 흙이나 돌멩이와 이 식물, 이 풀, 꽃, 풀이나 꽃과 같은 이러한 식물들, 이둘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이 존재합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유무입니다. 돌덩어리, 흙덩어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찮은 풀한 폭이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풀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흙은 이 풀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낮은 단계의 피조물이 더 높은 단계의 피조물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더 높은 단계의 피조물이 더 낮은 단계의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풀과 짐승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풀과 짐승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동의 자유입니다. 저는 이제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홀씨가 좀 이쪽 바람을 타고 이동하고 이런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는 낮은 단계, 인간보다는 덜하지만 이 낮은 단계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풀을 뜯어먹을 것인지, 저 풀을 뜯어먹을 것인지, 그것은 내가 그냥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쪽 방향으로 달려갈지, 저쪽 방향으로 달려갈지, 짐승도 그 정도의 그 어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멋진 나무라 하더라도, 말처럼 땅을 달리거나, 또 매처럼 하늘을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참새라도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씨앗들을 먹고 또 예쁜 소리를 내서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 낮은 단계의 피조물인 이 풀이라는 것이 보다 높은 단계의 피조물인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동물이 식물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이 아래 단계들을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인간과 다른 모든 짐승과의 차이를 구별하는 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과 사람 사이에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합니다. 그 넘을 수 없는 벽, 그것은 대단히 여러 종류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짐승이라 하더라도 그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후대에게 지식을 남기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그런 걸 해요. 원숭이가 바닷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싶다고 해서 잠수함을 만들어서 바닷속을 살펴보고 매처럼 날고 싶다고 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늘을 날아다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원숭이도 그런 건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것들을 합니다. 표범이 하늘을 날아보고자 비행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느 짐승이 피아노와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합니까? 또 오페라를 작곡합니까? 골동품을 수집합니까? 미술 작품을 만들어서 감상을 합니까?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연주를 합니까? 이건 인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새들이 뭐 어울려서 소리를 내고, 그건 각자의 소리를 내는 것뿐이에요. 각자의. 본능에 따라서 각자의 소리를 내는 것이지,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그 수백 마리의 그 짐승들이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훈련되어서 멋진 소리를 내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연계 그런 건 없어요. 그 인간만 하는 거예요. 어느 짐승이 자기 동료가 병들었다고 해서 병원과 약국을 운영합니까? 어느 짐승이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과속 체크를 합니까? 어느 짐승이 씨앗을 심고 비료를 주고 농약을 쳐서 그래서 식물을 대량으로 그렇게 재배합니까? 어느 짐승이 자기 먹이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양념을 개발하고 소스를 쳐서 먹습니까? 어느 짐승이 취미 삼아서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단순히 취미로 여행을 합니까? 단순히 또 정복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높은 산을 오릅니까? 북극과 남극을 탐험합니까? 또 어느 짐승이 합법적인 결혼을 위해서 주례자와 하객을 모셔놓고 혼인서약서에 사인을 해가면서 결혼을 합니까? 그리고 또 어느 짐승이 이혼할 때 위자료를 줍니까? 짐승 그런 거 못해요.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물고기나 그 어느 새가 잠잘 때 잠옷을 입고 잠듭니까? 어떤 원숭이가 죽어서 관에 묻힙니까? 어떤 짐승이 죽은 그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해마다 제사를 지냅니까? 어느 짐승이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다른 짐승을 잡아놓고 그 피를 드립니까? 악귀를 쫓아낸다고 구슬합니까? 어느 짐승이 자기 사업과 자기 결혼을 위해서 점을 보러 다닙니까? 그 어느 짐승이 자살 사이트를 개설해서 서로 만나서 번개탄 피워놓고 죽으려고 합니까? 이런 건 인간만 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만 하는 거예요. 인간은 계산기와 컴퓨터를 만들고 자기 몸에 없는 불빛인 전구를 만들어서 이 밤을 밝히고 활자를 만들어서 책을 찍어내고 사진을 찍어서 감상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육체적으로 뛰어난 기능을 가진 그 짐승들을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추월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짐승은 그런 거 못합니다. 이 인간은 참으로 뛰어나게 창조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동물과 식물과 사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높은 단계의 피조물이 보다 낮은 단계의 피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위에 군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풀과 돌멩이의 차이, 또 풀과 짐승의 차이, 그 차이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짐승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차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재능의 차이, 능력의 차이, 이러한 차이의 그 근본적인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다른 모든 짐승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인간이냐 짐승이냐를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이성이 없습니다. 짐승이 이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짐승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참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하고, 우리 특별히 개 같은 경우에 대단히 충성스럽게 하고 그러면 이성이 있을 것도 같지요. 성경은 짐승에게는 이성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도록 지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뭐 이렇게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제가 살펴보려는 건 아니고 그 표현만 보시자면 본래 이성 없는 짐승들 같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성 없는 짐승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뭐예요? 이성이 없습니다. 또 다른 곳에 유다서 10절에 보니까는, 여기도 보니까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곧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킨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짐승이 이성이 없어요. 뭐에 따라 움직입니까?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정의하는 거예요. 짐승은 이성이 없고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주인을 따르고 충성하고 주인을 좋아하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뭐 주인에게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뭔가를 보호하려고, 그 다 본능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이성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과 짐승의 또 본질적인 차이는 그 혼과 영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만 보면 인간이나 짐승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인간의 살덩어리나 살점이나, 사실 요즘 너무 끔찍한 얘기지만 이제 이 사람을 자꾸 먹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이게 식인종들, 뭐 고대로부터 있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자꾸 이제 뉴스에 나고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물질적으로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이 살덩어리, 근육덩어리는 그냥 짐승의 고기 덩어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그냥 단백질과 지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육체적인 면, 몸에 대한 부분만 보자면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과 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둘 다 짐승이나 인간이나 몸이 노쇠해서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과 혼이 가는 곳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뒤쪽으로 넘기시면 전도서의 3장을 펴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일어나나니.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짐승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겪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죽듯이 짐승도 죽고 짐승이 죽듯이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이 다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런 죽는다는 측면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차이가 별로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로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영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영이 있습니다. 짐승에게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짐승에게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영은 죽으면 그냥 땅속으로 내려가면서 그냥 소멸되는 것입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영은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간다.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냐. 전도서의 1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은 이제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늙어가는 그러한 장면,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쭉 묘사해요. 그래서 해와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시력이 약해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 맷돌 가는 자들이 뭐 적다 이런 거, 이빨 이가 이제 자꾸 빠져가는 거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이런 이제 쭉 그 육체가 늙어가는 과정을 쭉 묘사하면서 그러다가 그러다가 몇 절을 보시냐면 7절을 보시면은 7절에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 이 바디, 이 몸은 지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런데 영은, 아까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위로 올라가는 게 뭐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짐승의 영과 사람의 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짐승의 영은 그냥 소멸되고 없어지지만 인간의 영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이 사람의 영과 이 혼은 사람이 죽을 때 육체와 분리되어서 이동하는 것뿐이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 성경 왼쪽으로 맨 처음에 있는 게 창세기죠. 창세기의 35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그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라는 여자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산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죽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죽음이 뭔지를 우리가 좀 여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다가 에브라스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이게 지금 라헬이 지금 야곱의 아내죠. 라헬이 진통을 겪는데 산고가 매우 심하더니,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려는 참이에요.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들 태어날 거니까 힘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18절에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가로 열고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가로 닫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니,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죽는데 죽는 순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8절에 그녀의 혼이 떠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혼이 지금 인간의 육체와 분리되어서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분리될 뿐인 거예요. 죽음과 관계돼서 열왕기상을 한번 더 보시면,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렇게 사무엘기상,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렇게 되어 있죠.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에는 이제 엘리야 대언자가 이제 사르밧의 그 과부에게로 가서 도움을 받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가뭄 기간에.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게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일들 후에 그 집에 여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더니 그의 병이 매우 심해 그가 숨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엘리야 대언자에게 내게 아들이 없다가 당신 때문에 참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이 죽으니 이게 참 얼마나 참 허무합니까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말을 했을 때 이 엘리야 대언자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이 아이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잘 보세요. 이 아이의 혼이 이 아이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숨이 끊어져서 죽었을 때는 이 아이의 혼이 지금 떠난 거예요. 그렇죠? 아까 라헬처럼 그 혼이 분리돼서 떠났던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엘리야 대언자가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를 하냐면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이 아이에게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아이에게 돌아오고 그가 살아났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짐승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식으로 짐승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지금 대단히 특별하게 이 영과 혼이 죽어도 소멸되지 않으면서 단지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시편을 한번 좀 더 보시겠는데 시편 66편을 한번 보시면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는 게 뭔지에 대한 이 조망을 좀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데 살아있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인간이 시편 66편 시편 66편 8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백성들아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할지어다. 그분은 우리의 혼을 붙드사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붙드셔서 우리의 생명 속에 그렇게 있게 하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이 혼이 우리의 혼이 생명에서 떠나서 그래서 이 우리 몸과 분리되면 그게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이 혼이 지금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이 혼이 구원받게 되면 이 혼이 그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옥으로 가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혼이 우리 몸에서 분리가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이 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전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짐승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령을 나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죽으면 끝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끝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짐승이에요. 죽으면 끝인 건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창조된 이러한 엄청난 존재인 인간이 자기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놓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생각이 타락해서 짐승의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잠깐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뭐 좀 이렇게 뛰어난 걸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걸 한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이 원자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지만 그런데 이 현미경 또 전자현미경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모든 물질이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분자를 또 쪼개면 원자가 되고 그 원자를 또 쪼개면 소립자가 된다는 것을 밝혀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이 원자의 어떤 특정한 원자의 그 바달바달바달 드라라라하고 떠는 그 진동수, 그 진동수를 이용해서 초정밀 시계를 개발해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슘이라고 하는 이 원자, 세슘 원자가 91억 9200 63만 1770번 진동하는 시간을 1초로 정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런 걸 할 줄 아는 게 인간이에요. 원숭이가 이런 거 합니까? 예. 이렇게 만들어진 시계가 30만 년에 1초의 오차를 낸다는 것을 생각해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 지금 저희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인간이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발견해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 몸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의 수가 수십에서 수백 조, 억도 아니고 조, 수십에서 수백 조개로 인간의 몸이 세포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세포 하나당 약 1조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해내는 게 인간이에요. 또 모든 물질이 이 분자 또 그 전 단계인 원자 또 그것의 기본 단위인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소립자의 수가 200개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발견해냅니까? 이 원자들을 빛의 속도로 가속을 시켜서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가속을 시켜서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어느 순간에가 탕 두 개가 충돌하게 했을 때 그 원자와 원자 알갱이들이 서로 충돌해서 깨지면서 나오는 것들을 측정을 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런 걸 하는 존재예요. 몸의 피부의 세포가 하루에 수십억 개씩 교체가 된다는 것을 인간이 알아냅니다. 그래서 2주일이면 완전히 2주일 죽은 코미디언인가요? 2주일이면 완전히 이게 이 우리의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텐을 해서 이 태양의 이 피부가 아무리 그슬렸어도 2주가 되면 이것이 다시 하얘지는 것입니다. 피부가 교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뼈는 7년마다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뀐다는 것을 인간이 알아냅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사방에 뿌리고 다니는 죽은 피부, 쉽게 얘기하면 때입니다. 이 때가 18kg이나 된다는 것을 알아내는 게 이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몸의 혈관의 길이가 9만 6천 킬로미터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 몸의 적혈구를 모아서 우리 피 안에 백혈구, 적혈구 있잖아요. 그 적혈구들을 다 우리 한 사람 안에 있는, 여러 사람 말고요, 우리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피 속의 적혈구들을 다 모아서 한 줄로 늘어놓으면 몇 미터나 될 것 같습니까? 한 5미터 될 것 같으세요? 적혈구들 뭐 눈에 보이기나 합니까? 다 늘어놓으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지구를 네 바퀴 도는 거리랍니다. 이런 걸 지금 인간이 발견해내는 존재예요. 허파에 그 이 산소를 받아들이는 작은 공기 주머니인 폐포가 있는데 이 폐포의 표면을 폐포를 다 일일이 다 펴서 바닥에 쫙 깔아놓으면 얼마나 넓어지는지 아십니까? 지구 넓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테니스 코트의 절반 넓이가 된다는 걸 알아내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재치기를 할 때 재치기 한 번에 5천 개의 침방울이 들어있고 이것이 내 앞에 3.6m 앞까지 나가며 그 최고 속도가 자동차 어지간한 속도보다 빠른 167km에 달한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게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모든 손에 손과 발에 가지고 있는 이 지문 있잖아요. 지문. 이 지문에는 35가지의 측정 가능한 특징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 때문에 사람이 각자의 그 누가 누군지 범인이 누군지 이런 걸 알아낼 때도 지문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홍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266가지의 그러한 어떤 측정 가능한 특징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간이 보안 시스템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귀 속에는 움직이는 부품이 100만 개가 들어있답니다. 우리 사람은 1만 가지, 만 가지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고 인간의 뇌세포의 10%, 인간의 뇌세포의 10분의 1이, 인간 뇌세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뇌세포의 10분의 1이 동시에 작동하면 초당 1초에 1,000조번의 연산을 하게 된답니다. 계산을. 이런 걸 알아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자체보다도 지금 제가 초점을 맞추는 건 이런 걸 알아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 인간의 모든 유전적 형질을 결정하는 것이 DNA라는 것과 또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 이거 맨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죠.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이 DNA를 한 줄로 늘어놓으면, 세포 하나에 있는 DNA를 한 줄로 늘어놓으면 1.5m가 넘는다는 사실과 또 그렇게 쭉 늘어놓을 때 지구에서 태양까지 다다르게 하는 그러한 거리의 그 DNA를 모으려면 단지 5.6g의 섬유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과 또 인간의 이 몸 안에 있는 DNA를 한 줄로 다 연결하면 160억 킬로미터가 넘는다는 사실과 인간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DNA를 한 덩어리로 뭉치면 냉동실에 얼음틀 고 하나 정도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 이런 거를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게 이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어떤 물체를 빛의 속도로 가속하면 그 이렇게 길었던 물체가 빛의 속도로 빠르게 달리면 그 길이가 0이 됩니다. 길이가 0에 접근해요. 질량은 500g이었던 게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론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빛의 속도, 지금 우리는 자동차의 속도나 비행기 속도 정도로 다니잖아요. 더 빨리 달려서 거의 빛의 속도로 달려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 크기가 거의 0이 되면서 무게만 엄청나게 거의 무한대로 늘어나면서 시간이 정지가 된다니까요. 시간이 흐르질 않아요. 이런 걸 알아내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이 물질이 공간을 휘게 만들고 중력이 빛을 휘게 만들고 공간과 시간은 서로 단일체다. 여러분 이게 이해나 갑니까? 네, 저도 잘 몰라요. 이런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원숭이도, 어떠한 뛰어난 원숭이도 이러한 사실들을 연구를 해서 밝혀내서 그것을 타이핑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후대에 남겨주지 않습니다. 어떤 뛰어난 원숭이도 그런 거 못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실, 것에 관한 사실 자체도 매우 놀랍고 정말 뛰어나지만, 그러한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이것은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진 것이 너무나 지금 뛰어나게 만들어져서 이게 참 두렵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이 자신의 그 창조주, 자신의 이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될 때 그 인간이 짐승처럼 되어서 자기도 그냥 짐승처럼 죽으면 우주에 먼지가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시편 139편 1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게 또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놀랍게, 두려울 정도로 놀랍게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식물이나 모든 동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뛰어난 인간을 보면, 이렇게 이러한 능력을 가진 뛰어난 인간을 보면 우리가 이 인간을 만드신 뛰어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자동차가 있습니다. 정말 잘 빠진, 정말 아주 너무나 멋들어진 그런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를 보면서 그 자동차 스스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동차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멋진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을 보면 인간 자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랍게, 두려울 정도로 놀랍게 만들어진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인간을 이렇게 뛰어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뛰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이렇게 뛰어난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뛰어난 능력, 이것은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허허 공간에서, 허허 벌판과 같은 공간에서 에너지 덩어리가 뻥 터져서 그것이 해도 되고 달도 되고 별도 되고 지구도 되어서 지구에 어느 순간 물이 생기고 그 물 안에서 아메바, 집신벌레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심심해서 육지로 툭 튀어나왔다가 개구리가 되고 그 개구리가 무슨 다람쥐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원숭이를 거쳐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이 진화론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입니까?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터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반의 반의 반 정도라도 할 줄 아는 원숭이가 도처에서 발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도 못 봤고 우리 조상도 못 봤고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힘든 문제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 없으니까 그 진화론을 붙잡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렇게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만 히브리서 3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어떤 집도 쓰나미가 불고 무슨 태풍이 왔다 해가지고 집이 스스로 지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숭이 몇 마리를 한 방에 가둬놓고 타자기를 주어서 아무렇게나 두들기라고 했는데 수백만 년이 지나도 이러한 논리정연한 이런 글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가짜예요. 근데 진화론은 그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면 우연에 의해서 원숭이 몇 마리가 한 방에서 타자기를 수백억 년을 쳐가지고 이러한 성경책이 됐든 이런 의미 있는 어떤 책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진화론입니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놀랍게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는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의 등급을 따라서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유독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여러분 각자가 좀 눈을 감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